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줍니다. 왕이며 또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이 세 직분자에게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성별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이 세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을 두고 메시아라고 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실 때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셨을까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일까요? 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일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도 인간에게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치명적인 문제 가운데 어디에 빠져있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인간이 건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 세 직분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원리 그대로 본다고 할 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를 범했는가? 그 배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단으로 인해하여 범죄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모든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와 수많은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저주를 받게 되고 영원한 심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면 근원의 이 세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문제만큼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와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예표로 새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사단을 이길 왕으로, 죄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자로 주께서 오시겠다. 우리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 때문에 파생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메시아입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그리고 나심과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당신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여셨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언하신 그대로를 다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까지라도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서 해방시키고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근원의 문제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너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라고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유일한 증인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증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영어 성경이 나와내면 헬라어 버전에 보면 헬라어 원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더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더 나아가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의 통일된 이름 아니면 완성된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은 신학적으로 지금 거의 밝혀주고 있는 바 사복음서 중에도 제일 앞선 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세합니다. 뭐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든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든지 중요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알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에 폭넓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는 흔적들이 성경 전체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고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이셨고 참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나타낸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참빛이시며 모든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서 나오고 그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피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량 곧 구속하셨다.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으로는 충분합니다. 이 이름 안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이며 참빛이며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오고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시며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속량 곧 죄사함도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안에서 통일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 1장 13절부터 20절 중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또 말씀이 육신된 분이시며 생명이시며 참빛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흘러나오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또 구속을 허락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을 정도의 이름이 그 이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눈은 점점 우리의 지경은 점점 넓어질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풍성한 이름인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오래 산다라고 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많습니다.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영원토록 사냐는 얘기죠. 영원토록 천국에 산다. 그 말도 맞습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도 너무 축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천국에서 어떤 상태로 사느냐는 얘기죠. 진실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는 상태로 영원토록 사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영생이다라고 예수님 당신이 얘기할 정도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학교에서도 여러 역할도 해봤습니다. 뭐 많은 부분에 많은 역할들을 해봤습니다. 수련회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흘러가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야, 왜 이렇지라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희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건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더디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나 발전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사단이 그 본질을 계속 가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영생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많은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를 계속 드러내시는 나타내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구절로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끝나자마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때 의심 많고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빌립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독생하신 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계속 나타내시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지극히 육신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그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나를 보았다고 하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아버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 그리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들이시고 그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아들이 계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해줄 때 그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계속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를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고 나타나고 계심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면서 그 육신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성령 또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시지만 그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해가 좀 잘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냐는 거죠.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몰라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수준의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의 성령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 이제 지도를 받는 자들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생각하고 어디로 끌고 갈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끌고 가죠.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과외하는 학생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 이 학생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를 나름 판단하고 하나씩 이끌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뛰어난 감독이 어떤 뭐 이게 대표팀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우리 잘못한 거 지적하고 우리 양심을 팍팍 찌르고 정도의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틀림없이 어떤 목표를 두고 방향을 두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를 보면 그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신데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진리 중에 진리, 진리의 실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연결시켜 본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이신 그 진리 가운데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그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뭘 주시냐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만약에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권능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양한 많은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주님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할 때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다양한 은사가 일어나고 다양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성령 임하셨을 때의 결과를 보십시오.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증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언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방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 공회 앞에 서 있던 베드로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성령의 방향을 우리 궁극적으로 이끄심을 놓친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은사 받기에만 급급하고 또 권능 받기에만 급급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어떤 운동 수많은 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 권능과 그 은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는 너무나 놀라운 분이심을 요한복음 1장과 에베소 1장과 골로새 1장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또 이 성령께서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수많은 신학적인 어떤 관계성 중에서도 탁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비로소 이제 우리 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주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라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건져내시는 주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비로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중남미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주라고 외칩니다. 주인이 맞고 구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주,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할 그 바로 밑에 전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할 때 비로소 그가 우리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많이 해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썼었습니다. 분명히 그 표현 안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그 의미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정확하게 모르고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고 그가 왜 우리의 주인인지 모르면서 그냥 선배들 했던 말, 교회에서 들었던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의 목적에 맞다면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은 주의 성령의 역사로 계속 그 부분들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속삭임과 원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결핍된 상태로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많이 놓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성경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외에는 타입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게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또한 깊이 있게 이해가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을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그가 비로소 우리의 주가 되시는구나.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계속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은사, 다양한 활동, 그 모든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올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또 깨닫고 그렇게 영생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